오늘은 욥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연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어제 본문이었던 38장 39절부터 오늘 본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모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동물들에게까지 이 내용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욥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총 5쌍의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동물들은 생태적인 특징들에 의해서 묶여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 그 첫 번째 이 동물의 쌍으로 사자와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와 까마귀 새끼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사냥하고 생존에 가는 능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먹이시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산염소와 암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새끼를 베고 낳는 생식 능력이 탁월한 동물들입니다. 이들이 또한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낳게 되면 어린 새끼들은 금방 강하게 되어서 낳자마자 어떻게 된 것이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힘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피조세계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들나귀와 들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이 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나귀와 들소가 가장 강력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대상들입니다. 인간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을 지닌 동물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들나귀는 성읍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잡다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이 버팔로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자연 세계에 그대로 풀어놓으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동물들은 인간이 전혀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타조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스피드와 용맹에서 사람을 앞지릅니다. 비록 타조의 야생성이 그 알들을 조심스럽게 품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 빠르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전쟁의 말은 적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움에 맹렬히 임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누가 타조와 말에게 이러한 탁월한 힘과 능력을 주었는지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매와 독수리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인 이동과 사냥감을 포착하고 사냥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모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하학적인 모든 건축학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이전까지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날아다니는 능력은 인간 세상에서는 동경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 동물들에 대한 이 생태적인 특징들을 이 쌍으로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네가 만들었느냐? 너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아무것도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사와 관련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동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염소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산양이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산염소와 산양은 암벽에 사는 야생 동물들입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에서 서식하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산양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근데 산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진으로 말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대상들이 바로 이 동물들이죠. 높은 절벽에서요, 막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상대 반대편의 절벽으로 뛰었다가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돌이 많은 황무지에서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본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분만 시기를 아는 것은 고대 세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그러한 지식에 관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러한 산염소가 멸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동물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룸버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은 무지를 걷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히 산염소의 생태와 번식에 관한 것들이 욥시대와는 다르게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의 존재 유무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인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생명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모르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생사에 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 자연 만물 가운데 동물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각 동물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산염소의 생태에 대해서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자연 만물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모든 자연 만물의 생태계와 모든 동물들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돌보심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또한 운행하신다라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많은 지식보다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까지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며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나귀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들나귀는 자유분방한 습성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특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한낱 미물에 불과한 들나귀에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낱 미물에 불과한 들나귀에게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신 분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존재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부자유함을 느낀다라면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이 죄가 되었든 아니면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속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그것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하고 선포하며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있는 존재는 그런 대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값진 일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미 약속을 받았고 얻게 되었고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될 권세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며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그 대상과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현실의 문제조차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누르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가 되었든지 아니면 재정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되었고 이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면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피조세계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앞에 감동하시고 감사히 여기시며 또 성도만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묵상하셔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